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립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도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의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를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옵나이다. 이 자리에 주의 영이 역사하여 주시사 저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주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의 뜻을 이 가운데 밝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말씀을 다루는 자의 연약함을 주님의 성령님의 강함으로 감싸주시며 말씀을 듣는 주의 귀한 백성들의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이 가지는 뜻은 위로한다 하는 그러한 뜻을 품고 있는 이름입니다. 나훔, 이 선지자가 기록한 이 글은 고난을 앞두고 있는 위험을 앞두고 있는 그리하여 마음에 고통하면서 근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위로의 말씀을 이곳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나훔이라는 사람은 어디에 사는 사람이었는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여기에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고 기록되어 있기에 이 사람은 아마 엘고스라는 데서 태어난 사람이었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엘고스가 어디인가 그것도 분명하게 지금 현재로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많이 여행하신 곳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신 곳 가운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마을의 그 뜻은 나훔의 동네라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버나움, 나훔의 동네. 그래서 아마도 이 나훔 선지자가 이 가버나움에서 살지 않았는가 하는 그러한 추측도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나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이곳에서 예언의 말씀을 주는데 그 대상은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라고 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같이 생각할 때 이미 우리가 생각한 도시입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되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강력한 아수르의 제국의 그 수도가 되는 그 도시를 우리가 그 니느웨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 성으로 보내서 너희를 볼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재어보았을 때 너희 죄악이 너무 크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요나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을 때 참으로 놀라웠게 니느웨 성에 있던 백성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왕에게 이르기까지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요나서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 사람들의 그 사적을 그 사람들이 손수 쓴 그 비석들 가운데에서 글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을 보았을 때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 것들을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다른 나라를 정복했을 때 그 나라가 다시는 자기의 나라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참으로 잔혹하게 다룬 역사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라크에 미군들이 가가지고 그 이라크 군인들을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쌓아놓고 그 뒤에 이제 여자가 군인이 서가지고 사진 찍은 것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그 미군들이 참으로 잔혹하였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 사람들의 잔혹함은 그러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기들 상대방의 그 목줄을 다 잘라가지고 그것을 피라미드처럼 높이 쌓아놓고 이번에 이라크 사람들이 미군을 그렇게 미국 사람을 그 민간인이었습니다. 그 민간인을 그 젊은 한 26, 27살밖에 안 된 미국 사람을 그가 미국 사람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의 목을 참혹하게 자른 그러한 모습입니다. 산 사람의 목을 잘라가지고 그것을 산처럼 쌓아놓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쓴 글들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잡아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싸운 대적을 정복하였을 때 그들의 피부를 벗겨가지고 성벽에다가 걸어놓은 그러한 여러 가지 차마 말할 수 없는 참혹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그 역사 가운데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수르가 유다를 향하여 공격에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운 소식이었습니다. 이 아수르를 대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에게 정복당하였을 때 얼마나 그 정복당한 자들이 참혹하게 그 짓밟히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크게 그 근심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옴 선지자가 지금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고 애굽과 전쟁하여 이미 승리하여서 애굽이 그들에게 이제 조공을 바치기로 하고 그 주위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이러한 강대한 아수르 나라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이 있다고 이곳에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의 그 역사는 참으로 그 니누의 역사는 오래된 역사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그 역사를 읽어볼 수가 있고 그 세계의 역사 가운데서 최소한 지금부터 4300년 전 그러니까 우리 단군 시대 그때와 비슷한 때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단군 조선이 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시대에 이미 이 아수르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니누의 역사가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무라비 그 바빌론의 왕이 쓴 글에 보면은 지금부터 한 3800년 전에 이미 그 니누에 대한 글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성화해서 어느 나라도 손을 댈 수 없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미 수천 년 동안 이웃에 있는 나라들을 짓밟은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려왔고 그리하여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된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제 남쪽 유다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을 때에 유다가 그 가운데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위로의 글을 써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위로하신 그 글이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아수르가 강성해 보이지만은 아수르가 너희를 지금 짓밟으려고 오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공의는 조금도 굽어질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다. 아수르가 지금까지 강력하여서 아수르가 자기의 뜻대로 세계를 짓밟고 나오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강하심을 우리가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저들이 지금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망하는 날이 가까이에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곳에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은 예언의 말씀이 나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지만 그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되는 생각에 넘치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주전 612년에 바벨론에게 이 아수르가 멸망받은 역사를 우리가 세계 역사 가운데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그 어려움만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삶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이곳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는 환난 날에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기에 그 가운데에서 위로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이 나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었고, 이 말씀에 따라서 유대 나라는 구원함을 받은 것이 히스기야를 공격하러 왔던 그 아수르가 그 앞에서 참담하게 패하고 그 후에 얼마 안 있어서 망하는 그들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계산하는 역사를 우리가 역사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에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서 이 말씀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혹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훔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에 계속해서 그곳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의 뒷걸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를 아시니라. 여호와는 여호와에 대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지만은 그러나 혹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러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앉아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가운데 행여나 이러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가 이 가운데 한 사람이라 있다면은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깨닫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성경에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주로 영접하고 그가 주시는 이 약속을 그의 선하시며 자비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약속하는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 가운데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은 오해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오늘날 그러한 생각이 점점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박물관이나 무슨 또는 PBS 여기 공영방송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고고학 뭐 이러한 또는 지질학 이러한 그 우주에 대한 과학적인 무슨 얘기를 할 때 보면은 거기에 그들이 얘기하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우주의 시작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 우주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가? 이 우주의 시작은 원자보다도 적은 어떠한 그 물질이 있었는데 그것이 순식간에 폭발을 하면서 그것이 퍼져나가면서 그 가운데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우주가 생성, 우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생성이 되고 그 가운데 생명이 생겨나고 이 생명이 간단한 생명이 점점 진화화해서 그리하여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 만들어졌다 하는 그러한 것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물질은 스스로 존재하였고 이러한 물질은 어떠한 폭발을 통하여서 점점 퍼져나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으며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러한 생명들이 생겨났다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질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훔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계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수르가 아무리 강력하고 아수르가 온 세계를 뒤엎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계산하고 계시는 분이시라. 여호와는 이러한 분이라고 여호와께서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과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과학을 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많은 믿는 과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데 따른 그러한 과학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렇지 않은 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 없이 이 창조에 대하여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창조주 없이 이 우주를 설명하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기에 모순과 거기에 이해할 수 없는, 해답 받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우주의 시작에 대해 얘기할 때 우주의 대폭발을 이야기합니다. 대폭발을 해가지고 지금도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거기 우주에서 나오는 그 적외선을 통해가지고 거기에 도플러 현상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우주에 확산해가는 것을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다. 뭐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우주의 나이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여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맨 처음에 원자보다도 작았다고 하는 그 처음 시작은 그것은 어디에서 누가 만든 것인가 하는 것을 누구도 대답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작에 대하여서 여기에 성경이 태초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 없이 다른 곳에서 시원하게 우리에게 대답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주 대폭발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 대폭발의 근원에 대하여서 그 태초는 그러면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거기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분명하게 말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었다고 자기들이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함부로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이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그 성경의 증거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그것을 가르칩니다. 방송국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그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태초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얻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생명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공부한 걸로는 무슨 그 지구가 생겨나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복잡하게 혼잡하게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 온도와 이러한 것들이 묘하게 그것이 잘 조화된 상태, 무슨 이제 번개가 치고 무슨 여러 가지 전기 현상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러한 화학이 어떠한 서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생명이 생겨나게 되고 그 생명은 점점 복잡한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이론에 대하여서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에 대하여서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화학물질이 그 조건이 딱 맞아가지고 그 화학물질이 생명으로 바뀔 수 있는 그 확률을 여러 과학자들이 또한 계산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중에 잘 알려진 호일이라고 하는 그 과학자가 계산한 계산에 따르면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학을 좀 공부했지만 10의 4만 자승분의 1의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에다가 0을 4만 개 붙이고 분의 1의 확률이 이러한 자연적인 어떠한 형상에 의해 가지고 생명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적은 가능성인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먼지를 다 모아가지고 그 하나하나를 다 계산하고 그래서 그 숫자를 다 합한다면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그 모래알과 같은 그 먼지 그것을 다 계산하였을 때 그것은 여기에 나오는 10의 44만 승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비교할 때 그것은 적은 부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뭐 이거 계산할 수 없는 그 무한한 그러한 불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산적으로 불가능한 그것을 또한 그 창조학계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747 여객기가 있는데 그 부품이 다 부서지고 다 산산이 흩어져 가지고 있는 그 폐허가 된 상태에서 회립바람이 어떻게 잘 기술적으로 불다 보니까 폭풍이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747이 멋진 747이 그 폭풍 가운데서 착 만들어져서 고장나지 않게 완전히 만들어지는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있다면은 그러한 생명이 저절로 생겨날 수 있는 확률을 보다도 훨씬 그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폭풍 가운데에서 산산이 부서진 비행기 조각들이 모여서 완전한 비행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생명이 생겨나는 것보다 훨씬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또 우리의 그 세포 가운데 그 DNA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정보가 그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 세포는 무슨 일을 하고 이 사람은 어떠한 습성을 가질 것이고 이 그 사람의 그 세포에 대하여서 또는 그것을 소유한 사람의 그 성품에 대하여서 그러한 모든 정보가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것 그 DNA 그 분자를 하나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에 그것이 복잡한 그 과정을 만들어 갈 때 이것이 그 어떠한 진화를 통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이것이 오늘과 같이 이렇게 복잡한 형태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마치도 그 원숭이가 그 타이페이에 앉아 가지고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영어를 전혀 모르는 원숭이가 사람도 아닌 원숭이가 앉아서 그냥 막 두드리다 보니까 그냥 정신없이 그냥 발로 이렇게 타자기를 두드리다 보니까 멋진 그 기가 막힌 과학서적이 하나 찍혀져 나오는 확률은 오히려 DNA 그것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 확률보다 훨씬 높다. 원숭이가 그저 정신없이 두드려서 책을 하나 만들어내는 것이 DNA 그 분자의 그 조직이 점점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 이론보다는 훨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것을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계를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그 희철이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저에게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지난번에 그 미국에서 우주선을 달로 보낼 때에 염려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우주에는 항상 이 우주에 작은 그 먼지가 있어가지고 그 먼지가 조금씩 조금씩 지구에 내려서 쌓인다고 합니다. 그것이 1년에 한 50톤 정도 지구에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그 일반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세상의 역사는 뭐 5조라고 하나요? 뭐 10조라고 하나 또는 요즘 또 늘어나가지고 30조, 50조 뭐 이러한 억년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오랜 세월이 이 우주가 존재해왔다면은 그동안에 이렇게 우주에 먼지가 쌓였다면은 그 먼지가 얼마나 많이 쌓였겠는가 그러한 염려들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서는 왜 이 먼지를 찾을 수가 없느냐? 그랬을 때 설명하는 것은 아 지구상은 바람이 불고 무슨 여러 가지 풍화 작용이 많고 그래서 그러한 먼지가 쌓일 수가 없었다. 그러면 달은 어떻겠느냐? 달에는 그러한 현상이 없었기에 달에는 그 우주에 먼지가 그대로 쌓였다면은 그리하여 뭐 5억 무슨 이러한 50억 이러한 오랜 기간 동안 이 먼지들이 쌓였다면은. 그렇다면은 그 먼지의 깊이가 얼마나 깊겠는가? 한 200피트 이상 되지 않겠는가? 또는 어떤 사람은 계산할 때 한 2마일 이상 이 먼지가 쌓여 있다면은 거기에 우주선이 떨어지면 그 먼지에 폭 들어가서 거기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염려를 하고 그리하여 먼지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그 넓은 그러한 그 발들을 장치하고 그러한 그 고안들을 하였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주선을 쏘아가지고 달에 내려보니까 그 먼지의 깊이는 얼마 되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을 그 우리가 그 역사 가운데에서 그 달에 갔던 그 역사 가운데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없이 우주의 창조를 설명해 보려고 하거나 생명이 생겨난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보려고 하거나 또는 이 우주의 역사가 수없이 수억만 년의 세월 동안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증거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실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믿을 수 있으되 그러한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믿으라고 자꾸 하지만은 그러나 믿을 수 없는 그러한 불가능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시편 19편은 온 창조물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동안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눈앞에 보고도 불어 그것을 믿지 않고 있다고 그들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혹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우주의 시작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없이 설명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하여서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없이 이 태초에 대하여 창조된 세상에 대하여 시원한 대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과학자나 어떠한 철학자가 존재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가 계신다고 혹시 생각하는 분 가운데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든지 관계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든지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라고 생각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관계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든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혹시 하나님이 존재한다면은 그것에 관계치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관계가 있어?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든지 그것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투기하신다. 투기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을 우리가 투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을 귀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이러한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을 섬기고 그것을 사랑하며 그것을 즐거워해야 될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영광을 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물질을 따라갈 때 다른 신들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하여 투기하시며 보복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호와가 능히 우리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여호와라고 너희가 이야기하는 그 신이 참으로 우리가 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든지 너희에 대하여 어떻게 행하든지 그것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든지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2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복이라는 말이 거기에 몇 번 나옵니까? 세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시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며 자기를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하여 반드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거듭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는 진노하시는 분이라고 그곳에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이 말씀을 우리가 그 원어에 가서 읽어보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노의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노하시는 바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구약에 나오는 우상 가운데 바알이라는 신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바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주라는 뜻입니다. 주인이라, 나의 주인이라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할 때 그는 진노의 주인이라고 그 하나님을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참으로 그는 진노에 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그 진노는 두려운 그 진노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는 말씀의 주인이라고 할 때 그는 말을 잘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주인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진노는 참으로 두려운 진노인 것을 이곳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10계명에서 처음 3계명에 걸쳐서 4계명까지 거기에서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 앞에 있게 하지 말라고,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내 이름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나의 나를 너희가 더럽히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영광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며 말씀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투기하시는 여호와십니다.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이름에 대하여 투기하십니다. 또한 자기에게 속한 백성들을 향하여 투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섬기며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을 사랑하기에 그러한 자들을 치는 아수르를 향하여 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여기에 나옴 선지자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를 위하여 투기하시는, 너희를 위하여 사랑하시기에 너희를 다치고자 하는 그 아수르에 대하여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위로를 받으라고 여기에서 나옴 선지자는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은 내가 그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관계치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크게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우리 가운데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든지 관계치 아니하신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에 대하여 무슨 관계를 하실 것인가? 크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나와 관계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분이 곳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러한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항상 하나님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산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라면서 중고등학교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세상에 죄악된 유혹들이 왔을 때 그러한 죄악된 유혹에 떨어졌을 때 저는 금방 하늘에서 번개가 촥 쳐서 저를 찡하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범죄하였는데 하나님은 노하지도 않으셨고 하나님은 투기하지도 않으셨고 하나님은 보복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범죄를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늘에 조금도 무슨 소리가 나지도 않습니다. 땅이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안전합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든지 관계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3절 말씀은 나의 생각이 틀렸던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투기하시며 보복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분명히 그 죄악에 대하여서 보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짓는 죄악 하나하나 계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계산하시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죄악을 그대로 두고 그것을 내가 못 보았다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죄악은 반드시 투기하시며 보복하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내가 범죄하는데 아무 일도 없는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또 원어에 가서 읽어보면은 그 표현이 재밌습니다. 그 하나님은 코가 몹시 긴 분이다. 그러한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Long of nostril. 그 코가 코끝이 한참이 기신 분이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그 우리가 화가 나면 코끝이 새빨개집니다. 하나님은 코끝이 새빨개지는데 한참 시간이 걸리시는 분이다. 그러한 표현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하나님의 코는 금방 빨개지지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데 그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투기하시며 보복하신다고 하시나까 하나님께서 내가 범죄하였을 때 그 순간에 나를 때려서 나를 정죄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며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에 아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든지 관계치 않으시는구나.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하나라도 잊음이 없이 다 계산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으실 뿐입니다. 또 오래 참으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권능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권능이 크시기에 죄인을 놓칠 염려가 없습니다. 요즘에 그 TV 가운데서 가끔 이제 보면은 그 경찰들이 막 그 쫓아가면서 이 죄인을 잡기 위해서 막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쫓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놓치면은 다시 잡지 못하니까 범죄한 사람을 놓칠까 봐서 경찰들이 있는 힘을 다해가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체포하려고 그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렇게 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크시기에 하나님의 손 밖에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없기에 그 손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다른 권능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데에 그를 기다렸다고 해서 그를 놓치거나 그를 잊어버리거나 그를 나중에 붙잡지 못하도록 그가 강건해질 염려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기를 그 순간순간마다 하지 않으신다고 이곳에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그 다음에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당장에 계산하지 않는 것 같으시지만은 당장에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심판하는 것 같지 않으시지만은 그러나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의 죄악은 한 호라라도 끝에 남은 가장 적은 죄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다 계산하시고야 마신다고 이곳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계산하시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계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크시며 하나님께서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강을 말리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저 좋은 수사법이 아닙니다.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우도록 하신 하나님,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게 하시는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려고 이곳에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투기하시며 보복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어 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관계치 않는다고, 내가 오늘 범죄하는 죄악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계신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 죄를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 계산하시고야 마시는, 그 죄에 따라 심판하시고야 마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을 이곳에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분노하심은 두려운 분노하심입니다. 그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는가? 누가 능히 하나님의 그 큰 분노를 감당할 수가 있느냐고,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데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야 그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냐고 이곳에서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혹시 오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또는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내가 그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어떻게 그를 예배하든지 관계치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은 관계치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크게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결코 사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반드시 징벌을 받고야 만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에 대하여 이곳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분이 이곳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 주실 때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사랑은 그 아들을, 그 독생자를, 그의 아끼는 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을 왜 내어주셔야 되는가? 우리의 지은 죄를 계산을 하셔야 되겠는데 그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하실 수 없기에 그 죄를 계산하시기 위하여서 그 죄를 우리 스스로에게 담당시키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며 그것이 영원토록 그 고난 가운데 지날지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하셔서 그 아들을, 강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의 죄의 과를 담당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계산하시고 그에게서 죄값을 받으시고 그리하여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서 벗어남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제공해 주시는 그 아들을 믿고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죄악에 따른 심판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세상의 풍파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요새가 되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의 나훔서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행여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투기하신 하나님, 포복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받을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며 그리하여 그 안에 피하시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저희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자신의 경험 가운데서 알며 또한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깨달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주를 두려워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가운데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그러한 영혼이 이곳에 있었거든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며 참으로 존재하신 하나님 우리보다 강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사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 부르짖으며 은혜로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가 허락하시는 구원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